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성명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계획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단계이며 이는 미국이 CTBT 발효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행동은 오직 조약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최근 몇 주간 많은 나라가 유사한 우려를 표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핵실험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관한 러시아의 최근 무책임한 언급들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CTBT 관련 조치가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러시아의 주장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CTBT 발효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86개 나라가 서명하고 러시아 등 170여 개국이 비준했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이란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8개 나라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격인 하산 나스랄라는 이날 레바논 방송을 통해 하마스의 지난달 7일 기습 공격이 영광스러운 성전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습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군사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협상을 통해서만 인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지중해 동쪽에 전개된 미국 항공모함들은 헤즈볼라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연설에서 예멘과 이라크 내 무장 조직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라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개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이스라엘 전시내각 구성원들과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선 발언에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 모든 일을 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공습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북부를 떠날 것을 촉구했던 전단지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또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질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3일 남중국해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듀이함이 이날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의 작전 임무를 통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칠함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이 각각 스프레틀리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 국가가 자국 영해를 군용 선박이 통과하기 전 사전 허가 또는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관습법 하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다른 나라의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경우 사전 조치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듀이함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함재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 국무장관이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강요들은 서울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8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 국무장관이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계속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에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일 블링컨 장관의 내주 일본, 한국, 인도 방문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only natural that the secretary and his Korean counterparts will also discuss, I think, the continued and growing threat.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한국 파트너들이 일련의 북한의 행동,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 군사적 대비태세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 think I've noted the depth of our concern by thi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It's something that we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거론하며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 전 세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매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여러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지원을 한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침공이 규칙 기반 국제사회에 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와 전례 없는 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긴급한 국제 현안들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확실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 방문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올해로 70년에 맞는 미한 동맹이 최고로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can say with confidence our partnership with the ROK has never been stronger than today. On almost every front and in almost every field, we stand.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거의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각각 가장 강력하고 가까운 동맹이지만 미한일 3국이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모두 지난 1년 동안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엄청난 지도력과 용기를 보여줬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들, 특히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은 3국이 북한 위협을 넘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동력을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순방은 다른 국제적 도전들 속에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두는 지속적인 헌신과 집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이 여러 나라 대사관에 폐쇄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7일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8일과 9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달 중순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이달 말에는 한중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잇단 고위급 만남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2일 블링컨 장관이 방한 중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이뤄집니다. 미국과 중국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인 2일 VOA에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미한 양국이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는 우선 미한 양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및 중동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 시 사용한 무기 중 일부가 북한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를 양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는 또 양국이 최근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 방안, 북러 무기 거래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중국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하고 금지된 군사기술과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방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북러 간 군사 거래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대량의 탄약 등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선 핵탄두 설계나 ICBM 재진임체 설계 또는 미사일 기술, 군사정찰 위성 기술의 진수가 탄약 제공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탄약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중요한 기술일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have speculated it would be sort of the crown jewels of nuclear warhead design or re-entry.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잇따라 방문하는 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포함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 이행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이후 11일부터 17일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직 중국은 시 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경우 한국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러 간 밀착에 중국이 가세해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플레이해왔다며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거나 외교적으로 아마 약간의 군사적 지원으로 지지하는 것은 봤지만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지원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over the decades has played Russia and China off against each other. We've seen China's
북한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중러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때로는 중러의 지원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는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3국 연합이나 동맹을 공고히 하거나 강화할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스크바와 평양이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조용히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미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중 정상회의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말 부산에서 한중의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한중의 3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간 밀착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 등 역내 안보 질서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랩슨 대사 대리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중요한 대가를 얻는다고 믿지 않는 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거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국을 찾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접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과 향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제55차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14일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첫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그런 안보 영향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양국 관계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한 외교 국방수장들은 특히 당초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위성을 조만간 감행할 듯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 자문을 해 지난 1차와 2차 발사와 달리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동안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완성을 위해서라면 정치 외교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발사에 나서야 하는 절대 목표라며 11월 위성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북한은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군사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자신들의 자주권과 안전이익에 대한 적대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에는 핵으로라는 군사적 대응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긴장고조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논평을 동원해서까지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블링컨 장관이 윤 대통령 등을 만나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다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했고 위성 발사를 위해 러시아 기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 기술의 북한 이전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기타 G7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쪽이 아마 초점에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도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한중,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 측과 왕이 부장과의 회동 결과를 협의하면서 APEC 양자회담에 앞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지원을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두 개의 전쟁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 의회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규칙 기반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침략이 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전례 없는 지원에 대해 믿을 수 없이 만족한다며 당면한 글로벌 문제들이 블링컨 장관 방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한밤중에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3차 발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사진에 밝은 빛을 발산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정확한 촬영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해가 떨어진 저녁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일반 지도와 대조해 보면 빛이 관측된 지점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자리한 곳과 일치합니다.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는 과거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와 4호 등을 쏘아올린 곳으로 로켓 발사대로 불리는 겐트리 타워와 조립 건물, 관측 시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은 빛의 세기를 하얀색과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색 순으로 표시하는데 지난달 19일 사진에선 주변이 온통 검은색인 상황에서 유독 이 지점만 밝은 회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엔 더 밝은 빛이 포착됐고 이어 가장 최근인 26일에도 옅은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뒤 10월에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추가 발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한밤중 빛이 관측되면서 추가 발사 작업이 노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번에 빛이 포착된 지점은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1차 발사를 감행했던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입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 직전 기존 발사대 시설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발사대와 이동식 조립 건물, 피뢰침 등을 세웠습니다. 이후 새 발사장으로 명명한 뒤 이곳에서 정찰위성을 쐈습니다. 그런데 10월 한 달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에 찍힌 새 발사장은 1, 2차 발사 직전과 달리 여전히 암흑으로 덮여 있습니다. 앞서 새 발사장은 1차 발사를 약 열흘 앞둔 5월 21일부터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고 이 빛은 발사 직전까지 매일 반복해서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빛은 위성 관측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도 명확하게 식별될 정도로 강도가 셌습니다. 2차 발사가 이루어진 8월 24일을 전후한 시점에도 연속적으로 밝은 빛을 냈던 장소는 기존 발사장이 아닌 새 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빛은 1, 2차 발사대와는 밝기나 빈도뿐 아니라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에서 발산된다는 위치적 측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사 장소를 기존 발사대로 옮긴 정황이 포착된 것일 수 있지만 또다시 새 발사장에서 쏠 계획이라고 해도 이전 발사 직전 노출했던 빛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발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야간에 빛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3차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켓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면서도 야간에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감추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with North Korea, there's an awful lot that we don't know. And certainly one reason to work at night is
또한 마감 기한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면 은폐에 대한 염려 없이 낮에 작업을 한 뒤 더 많은 작업 시간 확보를 위해 밤까지 일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요인 때문일 수 있고 두 가지가 혼재된 상황 때문일 수 있다고 벤 디펜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밤에 포착된 빛을 발사 신호로 단정할 순 없겠지만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등의 위성사진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발사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당초 예고한 10월에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계속 주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준비 동향에 관한 질문에 군은 관련 지역과 시설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은 대북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 광학과 적외선 영상으로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 영상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인 하울리 의원은 2일 의사당에서 BOA 기자와 만나 아태 지역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미국은 서둘러 영내 미군 태세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주리주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회기까지 군사위에서 활동했던 하울리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전 세계 이런 안보 상황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Asia and the Pacific, the Asia Pacific is our number one most important geographic region for us as a country economically.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럽이 주도해야 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눈을 떼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빨리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 양자정상회담은 물론 미한일 3국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정상회의를 개최했고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 등 출범 초기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I think we know generally what we need to do, but we're just not acting on it. I mean, you can look back at in 2018.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체로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 지난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5년 전 일인데 이는 외교 정책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영내 미군 태세를 변화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present in the region, and we need to be present in a way that deters our adversaries. I think what you're seeing.
미국은 적국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영내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권력 공백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정신이 팔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실제로 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두고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태세를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들이 그 공백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내 미군 태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 영내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해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Right now where our forces are concentrated in just a few bases and we're way too concentrated they need to be
현재 우리 병력은 몇몇 기지에만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병력을 분산시켜 가능한 곳에 병력을 확대 배치해야 합니다. 해상 병력의 균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필요한 군수품도 적절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한반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 problem with that war is it would be nuclear. You know, I mean that's we can't afford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ever. I mean, it would be...
한반도 전쟁의 문제는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북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큰 문제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전투력은 심각하게 쇠퇴했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 내 당파적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은 50%로 큰 폭 하락했다는 미국 내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Oh yeah. Oh yeah, yeah, yeah. No, it is. It was just this is why deterrence is critical because it would be
당연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억지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침공을 당하면 그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으로부터 전 세계 안보 상황의 한반도 함의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는데 양측이 반박에 재반박권까지 사용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1일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제3국에 있던 상당수 북한 주민이 본인의 의사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반해 강제 송환됐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s well as retaliation.
그러면서 우리는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현재 북한에서 고문과 사형 집행을 포함한 보복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단은 제3국에 구금돼 있거나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my delegation stresses that the TPRK escapees in third countries who are detained or at risk.
이어 관련국 정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 특히 현장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를 비롯해 탈북민들의 경유 및 목적지 국가의 민간 단체와 같은 국제사회 활동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자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을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부르며 최근 불거진 탈북민에 대한 북송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거짓 주장은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인민 우선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s such, those false claims are nothing but a political trick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our state.
또한 한국은 파시스트 독재와 부패, 온갖 범죄가 만연한 세계 최악의 인권 쓰레기 지역이자 식민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짓밟히고 대다수의 사람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지적에 한국도 재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송혜령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은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대신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its people instead of concentrating on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남혁 서기관은 또다시 반박권을 사용해 한국의 비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국의 인권 유린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의 캠페인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혜령 공사참사관도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이 핵개발 대신 자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과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반박 발언으로 끝을 맺을 것으로 예상됐던 양측의 공방은 회의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송혜령 공사참사관은 한국의 발언 차례가 되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북한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곳에 대한 감시와 문서화,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또다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혁 서기관은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며 이 같은 한국의 발언은 근거가 없고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펼치는 한국의 태도 변화는 77차 유엔 총회가 공식 개회한 지난해 8월부터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부터는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2일 공개한 2023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사야스 아페웨르키 에리트레야 대통령, 요기 아디티아나트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총리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북한, 나이지리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에리트레야, 알제리,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10개국, 박해단체로 탈레반, 알샤바브 등 6개를 선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은둔 왕국의 극악무도한 독재자라며 기독교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 아래 국가가 기독교 탄압을 주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다른 박해자들은 김정은과 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some of those things that he's coming from, he's the head of the state. And he's representing himself as God, so he has to.
김 대표는 김정은은 자신이 국가의 수장이자 신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따라서 그가 구축한 국가 조직과 경쟁이 되는 모든 외국 사상을 분쇄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를 소위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킹 대표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특별히 잔인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rgans of state security are involved in enforcing the suppression and the oppression of Christians and at a deadly level.
킹 대표는 국가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종교 탄압과 억압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수위는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히면 보통 3대가 수용소에 보내진다며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는 박멸해야 하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기독교 학살의 왕조라고 부르며 북한만큼 기독교와 외부 세계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전국의 수용소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성경을 소지하거나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탈북민들이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혼자 혹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국제사회가 인권과 종교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에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제재로 그들의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헌법 68조를 통해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UN이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제1조선인 북송 사업에 대한 일본 고등법원의 결정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판결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타계한 귀한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정의 실현에 이바지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는 이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조선인 북송 사업에 대한 일본 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무소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며 도쿄 고등재판소는 5명의 지상낙원 북송사업 피해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이 내린 2022년의 판결의 재심리를 명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고등재판소가 해당 사안의 관할권이 일본의 재판소에 있다고 명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실종보고서는 피해자들이 겪은 역경과 진실, 정의 모색 과정을 기록한다면서 북송사업이 강제실종 문제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소는 북송사업 문제 등을 다룬 이 보고서를 링크하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약 9만 3,340명의 한인과 일본인 처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믿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니구치 소노의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지상 낙원 선정과는 달리 귀국자들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삶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소송 원고와 변호인단,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역사적 판결이라고 반기면서 북한 정부의 북송 사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추궁할 초유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송을 적극 주도한 가와사키 씨입니다.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또
일본의 법에서 관할 못한다고 해선 거 일본법이 관할할 수 있다. 그 법원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본 법이. 우리가 그 1억 엔씩을 이렇게 기부를 받자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차압하게 되거든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주 일본에서 북한 정권에 강제 실종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 등 피해자와 이탈자 활동가 24명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책임규명 방안 모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제1조선인 북송사업에 대해 자유의지로 이뤄진 귀국사업이라고 주장하며 CY 등 유엔기구들의 정보 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일 X를 통해 10월 31일 타계한 귀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를 애도했습니다. 사무소는 6.25 전쟁 국군포로 김성태님의 작고 소식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가 17살에 전쟁에 참전했고 북한에선 전쟁포로로 감옥과 탄광에서 51년이란 세월을 감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전쟁포로를 위한 정의 실현과 인권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기울여 오신 노력은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 징역 13년을 살았고 석방 후엔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51년 만에 탈출했던 김성태 씨는 한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는 등 국군포로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북한에 억류된 채 한국에 귀환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8에서 2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8도,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0도. 신의주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계는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1도, 최고 16도.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1도. 개성은 오전엔 맑고 오후엔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11도, 최고 22도. 사리원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1도 기온보고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날씨. 함흥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4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5도. 청진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10도. 선봉은 오전 맑고 오후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 8도. 삼지연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9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엔 1에서 2m입니다. 먼 바다는 오전 1.5에서 3.5m, 오후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고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3년 반 이상이 지난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자국민의 귀환을 위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안을 수정하는 첫 번째 조치지만 동시에 이는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의 임박한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과 성폭력 또는 자의적인 살인 같은 행위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좋은 때라도 여성과 소녀들은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권리는 계속 무시되고 있으며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는 갈등 해결과 관련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여성의 권리가 계속 무시되면 어떤 지속 가능한 평화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평화와 안보 노력에 광범위한 여성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경제이사회 대표인 리사 카티 대사는 나는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 기반 폭력을 포함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성폭력과 강제 낙태, 자의적인 구금, 그리고 강제 노동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들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카티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 정부가 많은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미국은 이러한 위반과 학대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과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한 예술품이 팔리고 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근 베이징의 한 미술 전시회에서 북한의 그림이 판매용으로 전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눈에 덮인 백두산 그림은 $2,460에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초상화는 $5,000 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술상은 그림들이 북한에서 그려졌다고 소개하는 등 작가의 출신을 감추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태어난 조선족 진채 씨가 설립한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미술관에서도 북한 예술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해 대량살상무기와 핵, 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품과 북한의 사치품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미국이 3일 러시아 신흥재벌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러시아 국적자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해 러시아 신흥재벌이 자금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운 예카테리나 즈다노바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즈다노바는 가란텍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23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러시아에서 서유럽 국가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또 즈다노바가 류크 랜섬웨어 그룹과 기타 불법 행위자의 수익을 세탁하는 것도 도운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은 즈다노바에게 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이를 위해 현금을 물리적으로 운반하거나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에 따라 즈다노바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도 차단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격인 하산 나스랄라는 이날 레바논 방송을 통해 하마스의 지난달 7일 기습 공격이 영광스러운 성전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군사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협상을 통해서만 인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지중해 동쪽에 전개된 미 항공모함들은 헤즈볼라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연설에서 예멘과 이라크 내의 무장 조직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일 성명에서 CTBT 비준 철회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계획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단계이며 이는 미국이 CTBT 발효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행동은 오직 조약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최근 몇 주간 많은 나라가 유사한 우려를 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핵실험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관한 러시아의 최근 무책임한 언급들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CTBT 관련 조치가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러시아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86개 나라가 서명하고 러시아 등 170여 개 국가가 비준했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이란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8개 국가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3일 남중국해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듀이함이 이날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의 작전 임무를 통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칠함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이 각각 스프레틀리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 개 국가는 자국 영해를 군용 선박이 통과하기 전 사전 허가나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습법하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다른 나라의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경우 사전 조치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